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4, 5절입니다. 두려워할 존재의 설교 시리즈 세 번째 마지막 설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되는 세 가지 요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1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 2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일으키는 존재의 허약함에 대한 지식. 이 세 가지가 결합하면 두려움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마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마땅히 두려워할 자, 진정 두려워할 존재 대신에 허약한 존재를 두려워하도록 인류를 집요하게 거짓으로 유린해 왔습니다. 속여 왔습니다. 두려워할 존재가 아닌 존재를 두려워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진정 마땅히 두려워할 자에 대해서는 소홀히 살게 만든 그가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마귀 곧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1969년 리비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무암마르 알 가다피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가 42년간 독재를 해요. 정보기관을 가동시켜서 공포정치로 42년간을 리비아 국민들을 억압합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리비아에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가다피뿐이라고 말할 정도로 공포정치를 펼칩니다. 국제사회 각종 테러라든지 수많은 암살과 폭파 사건 배후에 지원했던 사람이 가다피입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은 가다피를 보고 중동의 미친 개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썼습니다. 42년간의 공포 정치가 2011년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면서 시민군의 총격에 의해서 이 사람이 죽습니다. 이 사람의 시신이 정육점 냉장고에 매장되기 전에 보관되었다가 그 그림은 인터넷에 다 떠 있습니다. 처참하게 이 사람이 과연 공포 정치를 했나 할 정도로 처참하게 허약하게 죽어 있는 모습이 피범벅이 되어서 죽어 있습니다. 가다피의 얼굴을 아시는 분들은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근엄하게 리비아의 독재 권력으로서 군림했던 그 모습과 공포의 상징입니다. 처참하게 하수도관에 숨어 있다가 시민군에 발각되어서 총격을 받고 시체가 된 그의 모습. 아주 큰 대조가 됩니다. 왜 그 사람이 42년간 공포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의 실체가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허약한 독재자의 모습이 드러나듯이 오늘 누가복음 12장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드러나는 것 중에 세상에 감추어진 것, 가다피처럼 그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비밀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고 그분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그분이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다는 것.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품으시는 영원한 계획에 대한 그 그림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영적 거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공포를 일으키고 두려움을 일으키는 존재에 대한 그 허약한 실체가 드러나고 그것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권능, 모든 존재 위에 군림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그림이 커가고 커가고 커갈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공포와 두려움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은 모든 존재 세계 주관자라고 했고, 지난 시간에는 인간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 하는 이 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 자체가 간단하지 않는데 일단 시도해 봅니다. 하나님은 자연계의 주관자가 되신다. 두 번째, 영적 세계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 두 영역을 다루겠습니다. 다소 숨가쁘게 진행할 것입니다만 여러분들의 지력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연계의 주관자가 되신다. 성경에는 날씨와 관련된 사건과 용어가 1,400회 정도 등장합니다. 날씨와 관련된 용어. 그런데 이 가운데 많은 구절이 날씨와 기후작용은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계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예를 들어서 욥기 37장 6절에는 눈을 명하여 땅을 내리게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누가요? 주 하나님께서. 자연법칙에 의해서 눈과 비가 내리는 게 아닌가요? 근데 욥기 37장에서는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게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아모스 4장 7절에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누가요? 주님께서.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주님의 손이 비의 강수량에 개입하여서 어떤 성읍에는 내리도록 명령하시고 허락하시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못하도록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매 순간 일어나는 자연현상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일단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정리하고 지나가도록 하십시다. 파괴적인 힘을 지닌 태풍이나 지진뿐만 아니라 가볍게 내리는 봄비 배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신다. 봄에서 약관에 보면 자연재해를 Act of God, 하나님의 행위,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제법 보험회사가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반문을,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목사님, 자연현상은 자연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태양이 뜨고 지고 비가 내리고 그치고 하는 것 말입니다. 지진도 그렇고 쓰나미도 그렇고 자연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연법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이것은 부분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법칙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자연법칙 가운데 개입하시고 자연법칙 통제하십니다. 이것을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이 비유를 제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비유가 어느 정도 적절성을 가진다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봅니다. 자연 법칙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개입 통제하시는 그 모습. 부동산 시장 생각해 보자고요. 한 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자유 경제 질서 하에서는 자율에 막힙니다.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그 선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도록 자율에 막혀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뉴스 매체를 통해서 정부가 DTI를 규제한다, DTI율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런 표현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택 상한과 관련된 부채 비율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인컴이 이 정도인데 이만한 빚까지는 대출하도록 허용하자. 이게 DTI예요. Debt to Income. 부동산 업자는 이렇게 생각하죠. DTI 규제 없었으면 좋겠다.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껏 은행에서 대출해주고 집 사고, 근데 부채 비율이 높아가지고 상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 금융기관 무너져. 금융기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나라 전체 경제가 흔들거려요. 그래서 정부가 DTI 레이트를 규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만들어 놓은 법칙 가운데 정교하고 거대한 시계처럼 짝깍짝깍짝깍짝깍 작동하도록 잘 작동하도록 방치하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주관자가 되셔서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왼팔의 역사와 오른팔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현상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어떤 것이 우연인가? 어떤 것이 자연 법칙에 의한 자동적인 진행인가? 지금은 하나님의 왼팔의 역사처럼 보이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라는 고백이 터져나올 거예요. 자, 이 좀 곤란한 경우인데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믿지 아니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사는 곳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집을 잃게 되었고 임시 대피소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자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왔던 그리스도인 형제가 그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재난당한 친구가 그리스도인 형제를 향해서 묻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 지진 일으킨 거 아니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변호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곤란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다치게 하지 않을 의도로, 그럼 하나님께서 자연법칙을 세워놓으시고 자연법칙이 이상현상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은 무관하시다. 그런데 우리의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혼란과 슬픔을 주지 아니한다는 그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빛도 어둠도 평안도 네 번째 환난도 창조하나니, 여기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ESV 같은 경우에는 Created Calamity라고 되어 있고요. NIV에도 Create Disaster, 재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재난을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십니까?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 확신에서 커져가야 됩니다. 창세기 19장 24, 25절에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거주하고 있는 소돔 성에서의 천재지변, 자연재해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 땅이 이 자연재해가 있기 전에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귀신의 정점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신적인 결정을 내리십니다. 자연현상을 통해서요. 창세기 19장 24,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지금 예수님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일까요? 동일한 존재일까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 만약에 이 일이 일어났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도시에 내렸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창세기 기자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했어요. 자연재해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만약에 뉴스 기자가 어떤 현상을 보았다면 이 일이 일어났다,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재앙으로 우연 발생적인 일이 일어났을 뿐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덧붙입니다. 지금 뉴스 리포트가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왜 이 구절이 우리의 관심을 자극하는가 하면 마지막 때와 관련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이 사건을 입에 올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공명이 좀 하십시오.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이시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마지막 날에도 동일하게 하늘로부터 자연재해적인 현상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자연 법칙의 이상 변수가 작동하였을까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재수 없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행하시는 섭리적인 손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연계 가운데 봄비 내리는 것, 수증기 증발해서 올라가고 더워지고 더워지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비 오겠군,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이 커져갈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많은 참새보다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는,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 두 번째, 영적 세계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영적 존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보이지 않은 어떤 영적 존재도 하나님의 절대 권세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후반부의 설교를 위해서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것을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본적인 이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처음 듣는 내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적하는 마음으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특히 요한계시록에 용이 등장하는데 큰 용이라는 표현은 사탄입니다. 그것을 의심하거나 문맥 가운데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이 용에 대해서 다른 별명이 하나 있는데 옛뱀이라는 별명이에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을 드러낸 뱀이 이 지구상의 죄악을 유입하게 한 유혹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역사했던 그러한 존재, 실제는 큰 용이었고 실제는 사탄이었고 실제는 마귀였다. 그래서 이게 네 가지 용어가 한 패키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패키지로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의 이름 무엇인가? 온 세상을 꿰는 자라. 다시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세계를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속일까요? 어떻게 속일까요? 죽음을 무기로 공포를 일으켜. 저와 여러분들이 3주 동안에 다루는 주제는 뭐냐면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 어떻게 극복하지? 무서움을 어떻게 이기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어떤 일에 대한 미지의 공포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까? 여기 보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세계를 죽음을 무기로 공포를 일으켜서 깨는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고 되어 있고요.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마귀에게 종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 존재인 마귀가 과연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을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귀의 존재, 그리고 어둠의 영이 일으키는 이들의 힘, 그들이 일으키는 내 삶에서의 재앙들, 귀신 들려서 가정이 파괴되어 나가는 것을 볼 때 귀신은 어둠의 전체 위계 질서 가운데 아주 하부단이거든요. 근데 이 귀신 하나에 사로잡혀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 그 위에 윗단계인 어둠의 권세나 지배자들은 무서운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 최고봉에 있는 이 사탄, 옛뱀, 큰 용, 사탄 마귀는 엄청나게 큰 공포를 자아낼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까 가다피가 공포로 사람들을 지배했지만 실상은 허약한 하수관에서 발견되었을 때 그랬대요. 목숨을 구걸하면서 공포에 질린 가운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부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줄 테니까 살려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포를 일으키는 그 존재의 허망함, 허약함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될 때 마지막 때를 두려움에 뜨는 가운데 지나가지 않을 거예요. 제 설교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 존재인 마귀는 과연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가?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13장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용은 사탄을 의미하고요. 짐승은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탄은 용은 영적인 존재이고 짐승 적그리스도는 영과 육이 결합된 존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 온전한 하나님인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 짐승의 존재도 그러합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누가 주었을까요? 요한계시록 13장 2절과 4절에 보면은 용이 준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누구에게? 짐승에게. 4절 용이 짐승에게 큰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구나. 분명하게 어둠의 힘을 사탄이 즉 그리스도라는 사람에게 부여할 것입니다. 맞아요. 있는 대로 원하는 대로 영원토록 일하는구나. 무엇을 하면서?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42개월, 3년 반을 제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정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개인의 영 가운데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확신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마음을 지배하는 그 생각 가운데는요, 마지막 때는 무섭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에 먹여놓지 아니하면, 이 진리를 먹여놓지 아니하면, 확신 있게 내 심령에 새겨놓지 아니하면 두려움 가운데 먹힐 수가 있습니다. 적의 허약함을,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내 영에 먹여놓지 아니하면 함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영위하여서 전쟁 가운데 내가 들어가면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적그리스도의 마지막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 이것을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42개월 동안만 활동할 수 있도록. 사탄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42개월이 아니라 오래도록 활동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42개월만.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어떤 존재가 역사의 무대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나가고 싶다. 빨리 이 세상을 어둠으로 만들고 싶다. 나가고 싶다. 나가고 싶다. 등장하고 싶다.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하나님의 손이 이것을 막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있을 환란과 관련해서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큰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했습니다. 누가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란 기간을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회방하면서 일할 수 있는 이 권세의 기간을 42달로 제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이것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이 일은 언제 시작하는가? 42달은 언제 시작하는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곳이 예루살렘 어느 곳에 모습을 드러낼 거예요. 그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카운트다운 됩니다. 제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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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요? 42달까지면. 마태복음 24장 15절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 구절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죠. 바로 이 맥락과 동일하게 다니엘서 7장 25, 26절에 보면 한 인물에 대해서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계시가 임했습니다. 어떤 존재가 유대 백성을 향해서 모습을 드러내고 이 전 세계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데 그 존재는 불확실하지만 다니엘이 본 어떤 인물은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엄청난 인물이었어요. 그가 뭐라고 무슨 행동을 하는가? 다니엘서 7장 25, 26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한 때와 1년, 두 때와 2년, 그리고 3년 반, 반때를 지나리라 그랬습니다. 이 3년 반이 1년 360일을 계산한 유대력으로 42개월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2600년 전에 선지자 다니엘로 하여금 어떤 존재가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권세를 받는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그 기간은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3년 반이고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십니다.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 구원자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어요. 사탄은 이 세상의 구원자로 짐승을 세웁니다. 영원토록 군림하고 싶습니다. 인류를 유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2달 동안만 일할 권세를 허락합니다. 더 이상 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에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짐승은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그의 마지막은 어떤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짐승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글쎄요, 제가 살아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직접 목도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신할 수 없어요. 제 연수가 얼마나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을까? 내가 70, 80 그렇게 오래 살아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는 것을 확인하는 세대 대열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건 의문입니다. 바라긴 해요. 내 아들 세대에 예수님께서 오시는가? 저는 그 세대까지 포함해서는 100%였습니다. 저 세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 세대는, 벌써도 제 아들 세대는 분명히 주님께서 그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영광스럽긴 한데 이 지구상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생각보다 엄청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되어지는 일을 보고 기절하는 일도 벌어져요. 무수음에 뜨는 일 많이 생길 것이에요. 못하지 못하지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우왕좌왕하는 일도 많이 생길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할까? 라고 공포에 질려서 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상하게도 담대함이 그를 사로잡고 있고 확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고 다른 사람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무수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확신 있게 얼굴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간 사람들이고 이 공포의 실체에 대해서 마스터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크심이 그를 지배하는 사람들일 것이에요. 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비전을, 그 꿈을, 그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은 자기 삶에 닥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아니한 거대한 변수가 나타났을 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눈을 부릅뜨고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 삶을 공포로 몰아 넣을 가능성이 있는 이 원수의 시작과 진행과 마지막에 대한 그 허약한 실체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아무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도 두려움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적그리스도의 마지막은 불못입니다. 사탄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나갈 때가 그런 날이 있겠죠. 예수님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 없이 지나가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라는 존재는요, 매 순간 전능자 하나님이 그에게 선포해 놓으신 자기의 데스티니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요. 한순간도 제외함 없이 사탄은 전능자 하나님이 피조물인 그에게 선포해 놓으신 그의 데스티니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선포해 놓으신, 은도해 놓으신 법정선언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된 자는 스스로 미혹돼서 이러한 시도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도하신 것을 그 판을 엎을 수가 있어. 두 가지 감정이 사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무서우신, 두려우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데스티니에 대해서 선포하셨다. 불못. 하나님을 생각해요. 근데 나는 인류를 볼모 삼아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인류를 볼모 삼아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끝내는 이 판을 뒤집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요. 마귀는 자기의 시간이 카운트다운 된다는 것을 의식하는 우리보다 훨씬 시간 사용에 지혜롭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가? 요한계시록 20장 가보겠습니다. 그의 허약한 실체를 확신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새겨지고 다만동 가운데 마지막 때를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내가 봄에 천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은 에이돈 앙겔론 I saw an angel 나는 한 천사를 보았다. 헬라어의 관사가 없으면 하나라는 수를 지칭하거든요. 타락한 천사들, 정사와 근세들, 아까 말씀드린 하부 조직에 있는 귀신들, 그 위에 더 강력한 영적 어둠의 존재들, 그 위에 더 강력한 존재들, 그 위에 가장 높은 어둠의 근세가 우리는 사탄 마귀라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한 천사에서 I saw an angel. 그 엔젤이 하나님의 위계 질서 가운데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단지 그 한 천사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습니다. 그러면은 하수도관에서 체포된 가다피처럼 무력해요. 마지막 때의 공포를 일으키는 그 존재를 보면서 직접 여러분들의 환란의 중심부에 있으면서 공포를 체험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구절을 생각하십시오. 허약한 실체. 요한계시록 20장 1, 2, 3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운명 지어 놓으신 존재. 한 천사에 의해서 그렇게 맥없이 큰 쇠사슬에 결박될 수밖에 없는 존재. 천년 동안 무지갱에 결박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그 천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의 용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의 주특기인 미혹을 하고 마지막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죽이겠다고 무서움으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신비한 세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수학적인 계산으로 1 플러스 1은 2,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1 플러스 1은 3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은 우연에 의해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세상에 우리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세상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연현상에 대해서도 우연히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라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연계를 주관하신다. 그런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죽지 아니할까? 죽지 아니할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죽지 아니할까 하는 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마지막 때 나타난 이 어떤 존재가 나를 고통을 가하고 그래서 죽음으로 몰고 가면 어떻게 하지? 내가 과연 마지막 때 환란을 통과할 수 있을까?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릎을 꿇는 감추는 것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는 그 시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연계 배후에 있는 모든 현상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은 많은 지진 소식을 듣게 될 거예요. 5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아마도 20년 동안 들었던 그 지진 소식을 5년 지난 그때 그 1년 동안에 더 많이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소식도 그렇습니다. 전부 다 공포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우리가 사는 뉴질랜드 이 북섬은 지진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생겨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힘을 다해서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확신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강력해져야 되는가? 자연계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로잡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걸어가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우연히 지진이 터졌는데 내가 사는 도시였고 재수 없이 내가 그 피해자가 되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을 때 다릅니다. 마지막 때 사탄은 그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한 인물을 통해서 드러낼 것입니다. 이슬람은 실제입니다. 마지막 때 가볍게 볼 대상은 아닙니다. 큰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은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실체입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 가운데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려야 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꺼이 내 죽음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을 보면서 확신 가운데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영의 세계를 이 세상 인간 역사의 구석구석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확신 그리고 그 주님의 아름다움과 권능, 지혜, 전략 나를 향하신 주님의 애정과 사랑 그것이 결합이 되어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 가능해집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18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자랄 것인지를 계획 짜십시오. 연말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자랄까? 계획을 짠 사람과 그냥 2018년 1월 1일을 맞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계획을 짜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겠다. 하나님을 이렇게 새기겠다. 하나님의 크심을 이렇게 내 영혼에 먹이겠다. 어둠의 실제 허약함을 내 영혼에 이렇게 먹이겠다. 확신시키겠다 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자랄 수 있는 그 계획을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가운데 짜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